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가지고요. 위로하는 말을 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6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능기운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여러 번. 사실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 잊어먹었는데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거예요. 천사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런 특권을 여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사실상 해가 뜨기 전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새벽에 무덤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불타오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복음서에 여자들이 주로 등장하는 경우 잘 없고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남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인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 마음 몰라주고 예수님 근처에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옥합을 깨뜨렸어. 제자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편들었는데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들이 내 장례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실 때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번에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교회 안에 향유주일이 없을까? 우리 교회라도 지킬까? 제가 그런 생각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어드린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요. 십자가 아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이 말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어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남자들이 앞장서고 여인들은 그냥 뒤에 가만히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잘난 체하던 남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십자가 아래 여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 중에 일부가 무덤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표신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나서기 좋아하고 큰 소리치기 좋아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만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성질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늘 주도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뭔 이렇게 모든 일에 자기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참견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오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 정말 위험할 때는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겠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오늘 본문 보시면 일종의 가짜 뉴스가 퍼졌다고 그런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1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하자면 최소한 30년, 길게는 40년쯤 지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기준으로 30년, 40년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이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퍼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짜뉴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 이런 이야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로 함께 의논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했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항상 나쁜 짓을 아주 교묘하게 자기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말 때 이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가짜뉴스를 예수님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도요 가짜뉴스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교회를 욕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카톡교회예요. 교회를, 기독교를. 기독교 카톡교 아니에요.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진실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상한 이야기 막 누가 하면 전달하세요. 막 하면서 막 긴급해요. 하면서 막 이 기도 제목 막 보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카톡으로 긴급 기도 제목 제가 보내는 거 아니고 어디서 오는 거 있으면 저한테 신고를 하세요. 이거 진짜냐 확인해야 돼요. 아, 교회 안에요 진짜 베라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요즘도 가짜뉴스 그거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게 아주 영향력이 있는 가짜뉴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뭔 예수님의 시체를 밤에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잡혀가실 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그 밤에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고 뭐 그럴 정도로 용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왜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지켰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당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시면 우리 엊그제 묵상했던 말씀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말은 유월절을 준비하던 그 다음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다 그런 이야기했다. 그러니 우리 무덤 지키자 무덤.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도둑질 시체를 훔쳐간 뒤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래 지키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 너희들도 경비병 너희들도 사람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이 군인들 데리고 가서 지켜라. 그렇게 해가지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그래요. 이거 아주 독특한 상황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특별히 고대 근동에는요, 시신이 매장을 당하지 않으면, 매장되지 않으면 그거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매장을 안 해요. 버려두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시신을 그냥 들판에다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특별한 케이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좀 유력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신을 요구해서 매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은 우리 같이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바위 파고 바위 굴에 넣거나 아니면 석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석관에다가 넣었어요. 그 나라는 나무가 귀해요. 그래서 뭘 목재로 만들지 않고 다 바위로.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도 물 항아리도 다 돌로 된 돌로. 그래서 뭐 구유도 다 돌로. 뭐 돌로 된 거 많아요. 그 문화에는. 그러니까 관도 다 나무로 돌로 이렇게.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굴을 파고 그 굴 안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부자여가지고요.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를 매장한 거예요. 근데 그 앞을 큰 돌로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경비병이 지켰어요. 그런데 경비병이 시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경비병들이 다 죽어요. 사도행전에 그런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19절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옥을 탈출해 나와요. 천사가 빼내지요. 그랬더니 이 경비병들이 시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잃어버리면 군인이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소문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소문이 나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린 경비병들이 다 사형을 당했다더라 뭐 이러면 그건 오히려 더 그럴듯한데, 사실 군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만 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문은 믿을 만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감춰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더욱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다 고난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명령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거죠. 한때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또 자기를 충분히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단호하게 이렇게 주장했어요. 겁쟁이가요, 겁을 상실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참으로 다시, 예수님은 진짜로 다시 사신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요즘 현대사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저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무슨 부활의 소망이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좀 이상해요. 이게 포스트모던 사회라는 것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거 진짜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런데 진짜가 아닌데 무슨 소망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3절부터 쭉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겠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말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끝이고 너희 믿음도 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셈 아니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성경구절 먼저 가버리니까 제가 그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건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가 다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을 믿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 다 망하는 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느냐.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부활절이 되면 달걀, 삶은 달걀, 이게 삶은 달걀이에요. 어제 열심히 삶아가지고 다 여기 저 안내데스크 저 입구에 나가다 보면 다 있어요. 가실 때 하나씩 챙겨가세요. 한두 개씩, 세 개 챙겨가면 눈치 줄지 몰라요. 챙겨가셔서 드시거나 아니면 뭐 옆집 주시거나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삶은 달걀에서는 절대로 병아리가 안 나와요. 삶은 달걀에서는 절대로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더욱이 예수님은 확인사살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창을 옆구리에 찔렀는데 확인사살. 분명히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제자들이 다 알아요. 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죽었거든요. 끝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중요한 거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 불가능하다.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천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제자들이 마태복음에는 지금 그런 언급이 없지만 모든 제자들이 황당하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넌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도 보면 도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직접 그 손에 못 자국 보고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 예수님이 진짜 오셔가지고요. 네 손가락을 여기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죠. 모든 제자들이 사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제자들이 제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여기 뭐 먹을 것 있느냐. 그래서 한때는 자기들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읽을 때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죽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가 진짜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것, 그분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사실상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부활절은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인데요. 1년 52주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대표 인류시죠.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요,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는요, 그분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모든 시대가요, 영원 불멸을 믿는데요, 몸이 다시 산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얻은, 영화롭게 변형된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신앙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몸이 다시 산다고 해서 성형 수술하고 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유지가 될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거 예수님이 주신 몸을 다 어그러뜨려 놓으면 주님이 헷갈리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박용태의 얼굴이 있는데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얘가 누구지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는 거는 뭐 그런 의미에서 몸을 잘 관리하라 이런 말은 아니고, 여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 이 몸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죽으면 다 제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고 그거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이 길게 말해요. 몸이 다시 산다 이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요 영원 불멸을 믿었고요, 무당도 영원 불멸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승 간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혼 불멸,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늘 고백하는데 그거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면 좋겠습니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몸이 다시 사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뭉개버려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를테면 제일 먼저 어떻게 목격한 사람들은 경비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경비병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돈 받아 먹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예요. 부활, 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이 눈앞에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 부활의 소식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대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처럼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 부활에 대한 소식에 가짜 뉴스를 막 덧붙여가지고 이거를 오염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아멘 하며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계란 하나 까먹고 끝나는 분도 있어요. 에이, 나는 삶은 계란 안 좋아해 그러면서 계란도 안 먹는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계란 안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식에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밍숭맹숭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특별한 삶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갈릴리로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8장 7절도 보시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거기 따라가라고 빨리 말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은 누가복음 같은 본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마태복음이 강조점이 확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갈릴리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당신 사역의 출발점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요, 사역의 바통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 새로운 사역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 그 유명한 지상명령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고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내시는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사역의 바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날 그 사명의 바통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사명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나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하셨던 그 이유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세상에 대한 참 빛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빛이냐? 흑암에 앉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고통 가운데 짓눌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복이 되는 분인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양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지를 찾아가고 고지를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리를 찾아가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을 찾아 그래서 사실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자리, 화려한 자리, 풍요로운 자리, 높은 자리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소외된 사람이 그래서 아픈 사람 곁에, 연약한 사람 곁에 그래서 우리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이거 밑줄 좀 쳐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형제들, 누구를 내 형제들이라 그러세요? 얼마 며칠 전에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 채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잘난 채 하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막 큰 소리쳤던 그런 사람들이 내 형제들.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예수님이 진짜 힘들었을 때는 다 예수님을 내버리고 도망갔던 자기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세요. 열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는데요. 열한 제자만 나온 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가룟 유다 없는 것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주님 우리를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물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강력한 불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열한 제자인데 그 중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뭐 이런 거룩한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사명은 그야말로 지상명령, 대위명령, 얼마나 엄중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받는 열한 제자가요, 부실해요, 부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긴가민가 하는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애처롭기도 하고,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싶기도 하고, 저는 늘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달달 외우잖아요. 이거 지상명령해갖고 암송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바로 그 앞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열한 제자에게 맡기시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요, 정말 천하만민에게 증거되고, 증거되었고,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전주제자교회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늘 기도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늘 부실하고, 우리 안에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 그다지 멋진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가끔씩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고,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허튼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이런 이야기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확인하기는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했다고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거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본 사람 없고 이미 40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역사가들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했다. 그거 우리 중에는 연세 많으신 어른은 그 시대에 태어난 분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역사적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역사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명확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이요,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이 쐐기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다, 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구나, 뭐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경비병처럼 돈 받아먹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장이나 장로들처럼 이 엄청난 사건을 뭉개려는 사람도 있고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가지고 바통을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우리가 이 부활절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증인, 이 생명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